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발표한 2019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그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32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는 한 67억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총 자산이 한 50억은 넘어야 이제 부자다. 50억은 넘어야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창업은 14.1%, 그 다음에 저축으로는 7.8%만이 그것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고, 부동산 투자가 29.4%, 상속 및 증여가 20.4%에 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상속 및 증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비율이 50%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자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한 50억 이상, 67억 원 이상 정도를 갖고 있는 자산, 총 자산이 그 정도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대답하기를 한 부동산 투자와 상속 및 증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는 계속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창업을 통해서는 한 14%고 저축을 통해서는 7.8%니까 저축하고 뭐 창업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 20% 정도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또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부자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자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자산 10억 원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도 갖고 있는 총 자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들 앞에 한국에서는 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흙수저와 금수저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을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나는 흙수저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꾸 낙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각각의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 어떤 지파는 아주 넓은 면적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어떤 지파를 보면요 아주 작은 기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인터넷에 여러분 구글 같은 데다가 12개 지파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파별로 지도가 쫙 나와요. 이미지에 검색을 해보면 지파별로 지도가 쫙 나오는데 어떤 지파는 막 굉장히 넓은 땅들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지파들은 보면은 굉장히 좁은 땅을 기업으로. 그렇다고 이제 그 기업의 인구, 물론 인구에 따라서 그 기업이 지파별로 받은 기업이 이렇게 보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또 공교롭게 또 큰 땅을 받았어요. 또 인구가 좀 적은 지파는 좀 작은 땅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아니에요. 꼭 그거로 해서 큰 땅과 작은 땅을 받은 건 꼭 아니더라고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야 뭐 불평할 이유가 없겠지만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요셉 자손은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자기들에겐 좁기도 하고 또 막 산지다, 막 산 같은 데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 좋지 않다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그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 지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지파 그 지명을 봤지만 그걸 봐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지도를 쫙 살펴보면요, 요셉 지파 땅 큰 거 받았어요. 큰 땅 받았어요. 그 에브라임과 문합세 이 두 개 지파잖아요. 딱 큰 땅을 받았습니다. 큰 땅을 받았는데도 자기 땅 좁다고 요셉 지파는 막 불평을 하는 모습을 이 1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는 장면인데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열두 지파 땅 뽑은 땅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땅 중에 제일 작은 땅을 제비 뽑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제비 뽑기는 어떤 사람들의 뭐 입김이나 뭐 압력이나 요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혜 같은 게 없어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땅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처럼 땅이 좁다고 불평할 만하죠. 아, 왜 우리 땅은, 우리는 이런 땅을 주냐고 막 불평할 만할 거예요. 제일 작은 땅을 뽑았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고 인구가 작냐? 그렇지도 않아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작은 땅을 갖지도 않았어요. 아,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큰 땅을 받았어요. 그런 땅을 뭐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한 4만 5천 명 돼요. 작은 땅 아니죠.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을 받은 거예요. 아, 물론 유다 지파에 비교하면 굉장히 인원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지파로 보자면 그렇게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유, 그럼 우리 땅 좁다고 요셉 지파처럼 막 그렇게 불평할 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기도 했어요. 막내 지파죠, 막내 지파. 그런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게 될 것과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받아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두 개 지파 땅을 받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아래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작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커다랗게 유다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죠.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릴 때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에 흡수가 됩니다. 베냐민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가문이 여기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막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초대 왕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다윗 자손들과 우리 함께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울 왕과 이 다윗 가문은 이게 라이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나중에 남유다 왕국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유다와 같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지파라 그럴 때 그 유다지파 안에는 누가 있냐면 남유다 왕국에는 누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사도가 나오죠.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자신은 유다지파라 유다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다 사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사마리아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쫙 흩어져요. 사실은 그때부터 유다인은 남유다 사람을 유다인이라 그래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흩어져서 혈통적으로 많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혈통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그것을 그나마 지켰어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귀환한 거예요. 그 유다인 안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흩어졌어요.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 흡수가 된 거지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흩어지고 혈통적으로도 많이 섞여버린 혼혈이 돼버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유다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보호하셨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은 매우 좁았지만 그 땅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지명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정복한 여리고와 아이성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 잘 아시죠? 이 야곱이 영적인 첫 번째 체험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베델.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다가 기름을 그 베델에서 야곱이 거기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하죠. 그 다음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 무슨 서원을 하고 거기다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당시에는 뭐 족장 시대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게 한 겁니다. 야곱 족장이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다가 가정이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손들, 자식들 다 끌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성전 같은 곳이죠. 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기죠. 법궤를 뺏겨요. 엘리 제사장 시대 법궤를 뺏기는데 이 법궤를 뺏겨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자손 지파의 여기 집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그 족속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져와서 보관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성읍 중에 하나였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베냐민 지파 안에 있어요. 그곳에 이 법궤를 보관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는 거기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차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베냐민 안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 그래서 이 베델과 기랏 여아림과 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비록 기업으로 받은 땅은 좁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베냐민처럼 작은 땅을 받았듯이 지금의 환경이 불평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잘났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게 됐고 아,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불평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영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해요. 나의 모습은 부족함 투성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중심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타고난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 좋지 않은 조건들을 갖고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약한 나,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참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자녀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게 오히려 기쁠 때가 있어요. 약한 게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한 자,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크기가 아니에요. 외적인 갖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